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291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한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종일 논에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자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제 저녁이 다 되었어.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또 놀자.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되물었습니다. 메뚜가, 내일이 뭐니? 어떻게 내일 또 놀자고 하니? 메뚜기는 잠시 후면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모든 동물이 다 잠을 자게 되는데 잠을 자는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 온다고 친절하게 하루살이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메뚜기는 그때의 하루살이를 만나지 못했다는 그러한 시간에 대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살이는 내일 혹은 내면을 경험하지 못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내면을 쉽게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이나 내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나 내년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간 단위가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가 있고 또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이 있고 또 한 달이 있고 시간의 단위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다. 그저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제와 이 오늘을 따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을 주시고 또 한 달을 주시고 또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을 각각 따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간의 단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새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 이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2014년의 실패를 오늘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리해버리고 다가올 2015년을 희망 가운데서 맞이하라고 하나님은 한 해와 내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내년 2015년을 희망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거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2014년도에 실패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올 한 해 실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실패 앞에 직면했을 때 다시 일어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가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악이 있고 또 고통과 근심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지금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망망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도 같습니다. 어떤 때는 과연 언제나 도착할 것인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에 실패 없는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가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실패가 없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또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또 어둠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손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특권들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니 어떻게 실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부귀영화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결국은 선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앞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에 무릎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능하신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새것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후회를 그치고 회개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후회와 회개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차이는 후회는 슬퍼하기는 슬퍼하지만 슬퍼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잘못이나 범죄한 것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슬퍼할 뿐만 아니라 회개는 거기에다가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회개라는 단어를 연구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마음을 바꾼다, 이 방향을 돌이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에 두 가지 근심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또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근심이라고 번역했지만 영문 원어에 보면 sorrow라고 제대로 번역을 하면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슬픔이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모두가 다 슬퍼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슬픔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슬퍼하는 자들이 있고 세상적으로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놀랍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슬퍼하는데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이루어주십니다. 내 인생을 변화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슬픔은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죄를 지으셨나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셨습니까? 이제 그만 그 후회를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오늘로서 과거의 모든 그 지은 잘못과 실패에 대한 후회를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실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실패에 대한 세상적인 근심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이 무슨 실패를 했던 간에 그것이 도덕적인 실패이건 또 영적인 실패이건 경제적인 실패이건 그것은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저지른 실패의 종류와 실패의 크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실패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가 아니면 참으로 회개를 하는가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가룟 유다는 굉장히 큰 잘못을 했고 베드로는 조금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한 것이나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한 사람은 목매어 자살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 수제자가 되어서 놀랍게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정죄받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 내가 증언을 잘못했구나. 가룟 유다가 심히 슬퍼하며 그 돈을 성전 바깥 마당에 던져버리고 목을 메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슬퍼하고 통곡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슬퍼함에 머물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보다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자신의 양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2014년도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시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우리에게 얼마나 적합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정말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저를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려 돌아가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의 죄가 다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지나간 것을 유지하고 또 붙잡아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향하여 도전하거나 또 창조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나 정말 소위 말하는 뒷북이나 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뒷북 치고 다니면서 좋을 게 없습니다. 매일 손해만 보게 됩니다. 뒷북 치는 사람들은 앞북 친 사람들이 휩쓸고 지나가면 나중에서야 뛰어들어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와 같은 사람입니다. 원래 이 터지기 직전에 신발이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안하고 터지기 직전에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니다 보면 도중에 신발이 터져서 곤욕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카메라 필름을 개발한 이 아그파는 1867년에 설립되어서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굴지의 유럽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액과 이익은 2001년도에 최정상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2000년 즈음에 이 디지털 카메라, 이 디카의 등장으로 급격히 쇠락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대에 파산하고 말았는데요. 최절정기에서 파산까지는 불과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응전이 이 쇠락의 원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GM과 같은 회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크고 무거운 차만을 고집하다가 결국 날렵하고 가벼운 차를 앞세운 아시아와 유럽차에 의해서 파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묵은 것, 낡은 것에 길들여 있는 사람은 그것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단순히 고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품을 주시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보던 일을 세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주님 앞에서 나의 행한 일들을 한번 세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틀에 얽매여서 억지로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복음을 이용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지도 한번 이 시간 세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젊고 유명한 이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는 늘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진단만이 부인병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진찰을 해보니까 결과는 부인병이었습니다. 병이 깊어서 수술을 받고 얼마 안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의 아내가 이 10년 동안 한 번도 검진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6개월마다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면서 이런 일이 자기 집에, 자기 가정에 찾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중간 평가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중병이 들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병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이런 때에 우리 신앙의 중간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내년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6,500,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36,500번의 아침,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할 때 맞이할 수 있는 아침의 수입니다.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한다면 36,500번의 아침밖에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 하루의 아침이라도 우리가 헛되게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날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날들을 주시니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하루라는 아침을 더 맞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시간을 사용하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술 취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시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술에 취해가나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또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우리의 일생,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있고 또 변질되는 것이 있습니다. 변질되는 것을 부패했다고 말하고 변화되는 것을 익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음식을 이 상온에 놔두면 곰팡이가 생기는데요. 악취가 납니다. 그것은 변질되고 부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치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발효되면서 익어갑니다. 그것은 좋은 변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사람이 있고 점점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갖추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취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서서히 부패되고 변질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고 일생을 보람있게 살려면 이전에 잘못된 시간 사용 그 습관을 버려야 하고 또 이전에 잘못된 습관과 생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짓는 방탕한 생활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그 일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이나 의지로만은 부족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한 생활을 끊어버리는 우리의 결단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삶의 변화는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죄를 이기며 또 악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2014년도가 정확하게 14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12월의 남은 시간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2014년도에 저지른 그 잘못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노라. 주님이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과거의 잘못을 이미 회개했으면 잊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과거라는 빚으로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2015년을 새롭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2015년도를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